오늘 그 본문은 장년들이 이제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큐티집 주일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큐티집, 이제 하나님 나라 큐티집의 주일 본문은 주중에 이제 한 본문을 택하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두었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은 지난 화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저에게 가장 이제 눈에 들어왔던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23절입니다.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본문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 상반절에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는 것을 의로운 행위로 보고, 하반절은 불의한 행위로 보는 것인데, 이 가산을 탕진하는 자를 가난한 자로 보지 않고 부자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짧은 내용에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때 정확하게 대응하는 내용을 생략하는 히브리 문학적인 것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라는 걸 생략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지만 부자들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게 됐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첫 번째 해석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해석은 가산을 탕진하는 자를 부자로 보지 않고 가난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본 것이죠. 그리고 가산을 탕진하게 된 이유는 가난한 자 때문이 아니라 그 사회의 불의함 때문에 탕진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다른 번역분들을 제가 이제 보면, 실제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그 엮어왔던 것들이 탕진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번역분들을 이제 띄워줄 텐데요. 하나씩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갓 일군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도 정의가 사라지면 남아나지 않는다. 새 번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현대인의 성경, 가난한 사람의 땅은 많은 양식을 낼 수도 있으나 불의가 그것을 쓸어가 버린다. 제가 잘 보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다른 번역으로 이제 현대인에게 맞게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은행에 농장을 빼앗기고, 고약한 변호사에게 입던 옷까지 털린다. 바로 이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면, 그 불의는 가난한 자들이 정당하게 일구어냈던 많은 양식들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불의가 정당하게 노력하여 얻은 자들의 삶을 아주 한순간에 앗아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솔로몬이 바라본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불의가 존재하였고 그 불의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이한 구절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여러 구절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펼쳐 들고 잠언 1장부터 29장까지 이제 31장까지인데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 아니니까 29장까지 성경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주 궁금한 마음으로 읽어봤죠. 궁금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드는 마음이 여러분 잠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잠언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삶의 지혜를 주고, 또이 말씀을 왜 지금 읽었을까? 왜 지금 알았을까?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다시 위의 구절들과 비슷한 구절들을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뭐,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장 8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예.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돈을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돈을 쓰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 보았을 때이 뇌물은 요술방망이 같이 보였던 것이죠. 이것을 쓰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당시 세상의 모습입니다. 좀더 볼까요?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 이거 정말 슬픈 말씀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 가난한 자를 피하고 재물이 많은 친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솔로몬이 본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는 사실을 아주 예리한 눈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다면 그와 사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 특별히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친구들로부터 분리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한 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재물이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9장 7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19장 7절 앞에 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고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린 것인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 가족도 피하고, 절친한 친구도 외면한다.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눈길을 돌린다.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졌다는 뜻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주 예리하죠. 솔로몬이 바라본 세상을 바라본 그 지혜자가 바라본 눈으로 솔로몬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아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과 연약하며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잠언들의 말씀들을 다시 읽어가면서 솔로몬이 바라본 현실의 모습들을 보고 정말 다시금 좀 절망하게 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많은 말씀들은 다르게 보이지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솔로몬 때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다시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 불의로 인해 가난한 이들의 산업이 무너지고, 가난으로 인해 외면당하는 이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연약함, 죄된 우리들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솔로몬은 아주 예리한 눈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프리칸 닥터라는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제 막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흑인이 프랑스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프랑스의 시골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은 지금까지 흑인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영화의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흑인 이민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학교 생활을 잘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은 흑인은 실력이 좋아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자녀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버지, 왜 흑인은 더 노력해야 하는데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배척당하고 불이익을 주는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불의가 여전히 가난한 자들의 삶들을 위협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은 계속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닐까요? 사회적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평등에 피해 입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잠언 13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23절을 감싸고 있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먼저 새 번역에서는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창세기 1장인데요.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보셨을 때도 동일하였습니다. 바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의 기업과 삶은 그의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기업과 자손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반전에 이렇게 나오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재물을 쌓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왜냐하면 죄인도 그 쌓은 것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산업을 일으키는데 어쩌면 더 큰 기업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이 무엇 때문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쌓은 것이다. 죄인은 그가 자신의 재물을 쌓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또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쌓았다고 여기겠죠. 하지만 그들이 쌓은 그 재물이 결국은 자신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의인에게 돌아간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재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23절에 불의함으로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그것이 불의한 자에게 가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선한 이들을 위한 것에 사용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 25절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만족하도록 먹는다. 육체적 만족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만족감이 그에게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의 배는 줄인다. 여기서 배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내면, 그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줄인다는 것은 결핍되고 부족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의인의 영혼은 항상 만족함을 얻지만 악인의 내면은 항상 결핍되어 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불의로 인하여 가난한 자의 삶이 탕진될지라도 의인의 삶과 영혼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또한 악인은 영원히 목마르고 줄임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또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큐티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질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신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질서를 파악하여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또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 삶 가운데 절망할지라도,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만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저 또한 이제 많은 지혜로운 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작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 말들로 인하여 저의 삶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지혜는 항상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무너질 때마다, 또 저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나의 삶을 일으키고 나의 삶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삶의 동행자요, 또한 참 지혜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여러분 정말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십니까?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 명에게 많이 이야기하였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좀 일찍 집을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버스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에서 4학년 되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버스를 저는 타고 가고 있었고,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아이의 손에 들고 있는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제 옆옆자리였는데 마을버스를 탔으니까 가까이 보이잖아요. 성경을 딱 펼치더니 성경을 정말 마음을 다해 읽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광펜을 딱 꺼내가지고 줄을 이렇게 긋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타다가 너무 신기한 광경을 봐서 정말 관찰자의 입장으로 보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아이에게 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얘야 숙제하니? 이제 숙제인 줄 알고. 근데 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더빛 교회를 다닌대요. 제가 이제 그 흥덕 그 주택단지 있는 쪽에서 버스를 타는 아이를 받들겠는데 그 바로 위쪽에 더빛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교회를 갔니? 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요. 그걸 약속을 했나 봐요. 뭐 이제 성탄절 전이었는지 그것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끊고 난 다음에 다시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먼 산을 쳐다보면서 꼭 묵상하는 것처럼.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한 아이가 성경책을 그것 때문에 가방을 메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실내화 가방도 들고 그 학교에 성경책을 가져간 거예요. 자기 성경책을. 그리고 제가 그 들고 있는 성경책을 유심히 봤는데 멀리서도 이게 성경책을 펼치면 이렇게 쭉좀 펼쳐지잖아요. 중간중간 형광펜이 정말 많이 칠해져 있어요.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죠. 제가 그 순간을 보면서 저 스스로 얼마나 많이 저 스스로를 돌아봤는지를 모릅니다. 저 또한 성경책을 이제는 가까이 하기보다 휴대폰으로 성경을 보고 활용하는데 더 많이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큐티집이거나 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하죠.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우리의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 읽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뭐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잠언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 말씀은 그 삶의 나이대마다 새롭습니다.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이번 주 정말 따뜻한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12월 8일 실린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12월 7일 울산 지법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인데요. 기사의 내용을 제가 조금 압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죗값을 치르러 법의 심판대에 두 사람이 올랐습니다. 이 청년들이거든요. 청년들은 한때 서로의 극단적 선택을 도우려고 했고, 법은 그것을 자살 방조 미수의 혐의로 규정하고 그들을 이제 심판대로 세운 겁니다. 제가 이제 A씨라고 하겠습니다. 29의 A씨는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의 유일한 정신적 버팀목은 어머니였는데요. 그런 어머니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 A씨의 외로움이 더욱 짙어졌다고 합니다. 원만하지 못했던 직장 생활과 대인 관계마저 이 A씨를 아주 괴롭게 했죠. 그는 결국 목숨을 끊기로 작정하고 함께 할 사람을 SNS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자신처럼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죠. 근데 두 사람이 연결이 됐습니다. 35세 B씨와 그리고 다른 C씨가 연락이 닿았고 이 세 사람은 8월 10일에 울산에 모여 극단적 선택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A씨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이튿날 여관방에 모인 세 사람이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실행해 옮겼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A씨와 B씨는 이제 실패를 했고요. C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구조가 됐어요. 이후 A씨와 B씨는 서로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특히 사람을 모으고 이제 주도한 A씨가 주범으로 이제 지목이 돼서 구속이 됐죠. 근데 이들의 재판이 울산지법 형사에서 이제 심리로 열렸고 이제 재판 과정 가운데 이제 A씨는 뭐 저를 부모로 이겼던 여동생에게 미안해서라도 용기를 내서 살겠다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한 A씨도 여동생도 오빠를 위한 간절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A씨와 얼마간 구치소 생활을 했던 재소사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도움도 주고 또한 그래서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삶의 의지를 다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하고 그 이제 재판 판사가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재판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이 박 부장 판사가 준비해온 책과 편지 때문입니다. 그는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을 A씨하고 B씨에게 선물을 했고 또한 편지 내용을 두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법정에서 읽었습니다. 여동생은 집까지 갈 차비가 부족해서 A씨에게 20만원을 챙겨줬어요. 이 부장판사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 어떤 양형의 이유라는 책을 최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그 부장판사의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의 이제까지 삶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 형의 선고로 모두 끝났지만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 남은 이야기가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를 기원하며 설령 앞으로의 이야기가 애달프다 해도 절대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됐고 듣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이야기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람되게도 여러분의 이번 판단이 착각이고 오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신컨대 지금보다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누릴 생각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면 강제라도 구금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는 긍정적 징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그 판사가 그리스도인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알아봤거든요. 네,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왜죠? 그의 지혜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끝을 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 선 청년들을 위해 마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도 따로 마음을 들였어. 잠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 그 편지를 썼던 것이죠. 판사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조그마한 지혜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럼 새로운 삶을 선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수비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도 나옴을 믿습니다. 공동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함께 동행하면 더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공동체를 찾고 계시고 또한 그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한수번 2020년이 이제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도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목사님과도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숲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공동체가 한숲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이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숲은 하나님의 숲입니다. 하나님의 숲에 많은 이들이 함께 머물고 위로를 얻고 다시 사명을 찾아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